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스펠! 다시 한번 시작! 가스펠! 요즘 제주도에는 이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인 예멘으로부터 500여 명의 대규모 난민들이 몰려와서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멘에는 그 이슬람의 두 개 종파가 있어요. 시아파 순위파라고, 하나는 강경파고 하나는 좀 온건파예요. 늘 부딪힙니다. 대통령이 시아파에서 나오면 이 순위파는 막 다 쫓겨나는 거야. 또 순위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또 시아파는 다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슬람 종파 간의 이 싸움, 이 정치적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예멘에서 지금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예멘은 석유가 안 나요. 석유가 안 나다 보니까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탈출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탈출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또 한국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이 무슬림 난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국 사회에서 혹여라도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5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그 관광도시이기 때문에요. 비자 없이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이제 글로 들어와서 이제 난민 신청하고, 그냥 한 달 동안은 무비자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난민 신청하고 한 달 동안 눌러 있으면서 계속 이제 대한민국에서 받아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스리랑카에서 온 불법 체류 노동자인 니말 시리 반다라 씨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법 체류자인 이 사람에게 최초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수여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이 사람은 2011년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국에 있는 이 가족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또 암에 걸린 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요, 불법 체류 노동자로서 이 과수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러던 중에 2017년 2월에 과수원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가서 달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글로 달려가 보니까 63세 된 이 그 집의 집주인인 이모 씨가 간신히 대피를 한 거예요. 근데 집이 불이 너무 크게 나고 확 타오르고 있는데 이 63세 되신 이분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90세 된 노모가 그 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불편하니까 못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3세 된 아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리랑카에서 온 이 불법 체류자 니말 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구출해 온 거예요. 뭐 이게 큰 뉴스가 됐죠. 이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출해 오면서 머리하고 목하고 얼굴에 이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유해가스를 마셔가지고 폐가 손상됐다 그럽니다. 1년 동안 또 계속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치료비만 500만 원이 났대요. 치료비만. 이분이 뭐 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다 이제 스리랑카에 다 이 송금을 해주는데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이 뭐예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비자가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금까지 내게 생긴 거예요. 벌금 내게 생겼죠. 뭐 500만 원 또 치료비를 내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추방까지 되게, 이제 불법 체류자니까 이제 추방까지 되게 생겼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한국에 여기저기서 참 착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온종의 손길을 이어줬어요. 이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어요. 단체들이 나타났어요. 결국 이 법무부에서 이 사람의 이 안타까운 소식과 의로운 행동을 보고, 지금 한 1년 반 이상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 소식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니마 씨는 영주권자로서 여기서 여러 가지 혜택, 또 받을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주권을 받은 이 니말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아유 조국 스리랑카를 더 사랑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민족이 이제 점점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과도기일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아마 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스리랑카 분들은 우리나라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또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2014년에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35만 명 정도 돼요. 35 전체 다 해서 뭐 동남아 사람들이든 중동 사람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약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14년 통계에 의하면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우리나라 한 나라만 25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이 25만 명이 사실은 단속에 걸리기만 하면 추방 1순위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 25만 명의 우리 한인들도 미국에서 지금 추방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스리랑카의 니말 씨 경우에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가스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내일 우리 뮤지컬 팀이 오늘 뮤지컬 우리 교회 최초로 뮤지컬을 올려요. 그래서 지금 매일 저녁마다 막 연습을 하고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 뮤지컬이니까 이건 연극도 아니고 꽁트도 아니고 뮤지컬이라서 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아마 꿈도 아마 뮤지컬로 꾸시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인데 이 가스펠이란 말은 주로 미국에서 불려지는 이 기독교 음악의 한 장르. 그래서 가스펠송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송. 이게 원래 중세 영어에서 굿이라는 말이 있어요. 굿. 이 굿이란 말하고 좋은이죠. 그 다음에 스펠하고 이제 뉴스. 이 두 개의 말이 합해져서 처음에는 God를 써가지고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가스펠로 이제 조금 영어에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내일 성탄 2부여서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 모레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스펠. 그 가스펠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 영주권이든 미국 영주권이든 오늘 밤이라도 사실은 아침에 영주권 받았어요. 근데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가스펠, 복음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 즉 가스펠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오시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오시오.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이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랬잖아요. 다른 게 있다면 120명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관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한 제자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아주 빠르게 여행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소식인 줄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이. 왜냐하면 다른 소식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님. 자,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평생을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복음을 믿고 이들을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은 자라는 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반대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유대교 전통을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왜 생겼냐면, 과거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기 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들만의 어떤 룰이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당연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도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죄처럼 여겼어요. 죄악시 여겼어요.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서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전 2000년 전부터 BC 1091년에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상의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은 선택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계 속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뿌리 깊게 그들은 사실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조상 때로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2000년. 2000년. 2000년이 얼마나 이 뿌리가 깊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살고 그들과 교제를 죄악시 여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수십 년간 갖고 있었던 이 가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잘 안 변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 그거 끊어. 그러는데 못 끊는 거예요 지금. 너 그거 그만해 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자신도 그렇고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욕 잘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욕 딱 끊을까요? 그 잘 안 돼요. 술, 담배 많이 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게 딱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져요 그거. 그런데 천천히는 끊으세요. 이게 건강에는 좋은 게 아니니까 천천히는 끊으세요. 조금씩 줄여가든지. 이게 안 돼요 이게. 거짓말하던 사람 있죠. 이게 쉽게 거짓말. 이게 삶 속에 쉽게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이런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잘 안 돼요. 교회 다녀도 똑같아. 그런데 변할 때가 있어요. 큰 사건을 경험하면 해요. 엄청난 사건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차가 가다가 뒤집어진다든지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지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사실은 충격요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안 변하더라고. 근데 조금 변해요. 저도 예수 믿자마자, 제가 병에 걸렸잖아요. 폐병에 걸렸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1년을 제가 치료를 하는데 숨을 잘 못 쉬잖아요. 숨 쉬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 우리 형제들이랑 자전거를 타는데 호흡이 얼마나, 그냥 산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 호흡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번 1년을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2년 뒤에 또 재발했어요. 또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안 바뀌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안 바뀌면.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우실 텐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치열한 싸움을 해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은요 이 치열한 싸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빨리빨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치열해지면, 내가 그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면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유대인들의 이 오랜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과 이 선민의식에 의하면 지금 사도바드로의 이 행동, 베드로의 이 행동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보면 4절부터 16절까지에서 가이사라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곳에서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믿는 자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가 유대인들만, 또는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캠프 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예배를 참석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오늘 그랬어요. 야, 너희들 IQ 130 이하 교회 나가. 안 받아줘. 에? 얼굴 예쁜 사람만 남아. 능력 있는 사람만 남아. 실력 있는 사람만 남아. 성공한 사람만 남아. 못생긴 사람? 자격 없어. 능력 없는 사람? 자격 없어. 막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저도 못 남아있어요, 저도.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래 뭐라 그런 말씀하기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느 누구든지 국적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경력과 관계없이 인품과 관계없이 과거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외모와 관계없이 얼마나 가졌느냐 없느냐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한 주에 한두 번밖에 안 타요. 엄청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타는데 근데 이 내년에는 자전거 선교회가 발족이 돼요. 자전거 선교회. 자전거 선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LBC예요, LBC. 라이트, 바이크, 뭐지, 씨는? 자꾸 LBC 기억하기 좋죠. LBC 있잖아. 이거 배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 선교회인데, 지금 한 9명 같이 타시거든요. 우리 교회 남자가 많으세요. 9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누구나 열려있어요. 만약에 우리 팀장이 30대신데, 나이가 30대신데, 근데 아이 목사님은 50대는 좀 곤란해요. 집에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저를 받아줬어요. 저를 받아주고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50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사실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누구나 와서 그냥 같이 즐기고 건강해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열려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열려진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인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40살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게 과거의 일이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건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후에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한 아주 추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였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배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를 봤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는 과거 신실한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살인자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추악한 과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인격이 부족하든지, 실력이 없든지, 실패를 했든지, 연약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격이 모가나 있든지, 의지가 부족하든지, 자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에게 문제가 많을지라도,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시오. 왜냐하면 나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깨진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그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앞에 나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고쳐질 겁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부르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가스펠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좋은 밭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예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좋은 밭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잖아요. 복은 내가 다 받아요. 열매는 내가 다 얻게 돼요. 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이 말씀은 오케이, 아멘, 이 말씀은 좀 생각해보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 아멘에서 내가 받아야 그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정말 마음이 좋은 밭,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참 좋은 밭, 좋은 마음의 좋은 밭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로가 전혀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를 앓고 대대로 거지로 구걸로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은 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가 있어서 그나마 좀 좋아졌지만 2000년 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눈이라도 좀 보인다면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을에 들어오셨고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어디쯤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통해서 아, 저쪽에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 무례한 행동을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 됐어요?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간절한 만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어요. 내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이런 방해들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방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절박하다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절박한 만큼 성전을 자주 찾으셔야 돼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어요. 그가 얼마나 배운 사람이든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든 아니든 실패한 사람이든 재능이 많든 그렇지 않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93세에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엄청난 일을 하셨죠. 일생 동안 이분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5만 번. 어떻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책도 있죠.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구원하십니다. 그를 모든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기쁜 소식,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1번,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